제11장 구원받는 방법은 믿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닌. 지난 이틀 밤 동안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보았습니다. 사람 편에서 이것은 율법이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일 뿐 결코 믿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나 믿고 행위를 갖는 것도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행위 외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 자세히는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이틀 저녁에 걸쳐 최선을 다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율법과 행위 외에 사람들은 또한 회개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고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회개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고 회개함으로 혹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신약에서 회개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것임을 시인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보아도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으며 회개가 구원의 조건인지 아닌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말하는 세 권의 책은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음. 성경 안에서 회개의 의미와 회개와 믿음, 그리고 회개와 구원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몇 마디 설명하고서 회개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시작부터 끝까지에서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고 어떤 종류의 회개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려줄 뿐 회개에 관한 것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거듭해서 사람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생명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회개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을 뿐더러 간접적으로나 은유로 말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준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에서 회개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책은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이든 갈라디아서이든 한 번도 회개를 구원과 약속을 받는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 문제와 영생하는 문제와 칭의의 문제를 다룬 세 권의 책에서 한 번도 회개를 그것들을 얻는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언제나 믿음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이 회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율법과 행위의 사상으로 충만하기 때문임. 사람이 왜 회개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율법을 행하고 좋은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의 머릿속에는 율법과 행위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좋은 행위를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든 선한 행위를 갖는 것이든 혹 회개하는 것이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값없이 먹기를 꺼려하고 낮은 위치에 서 있기를 꺼려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어쨌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성경 안의 회개의 의미는 왜곡되어 우리가 이해하는 바 회개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말하는 회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람의 사상 속에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상에 의하면 회개는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상에 의하면 회개는 과거 일을 철회하는 것이 아닌 장래 일과 오늘 일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범죄한 자요, 타락하고 실패한 자요, 약한 자였으므로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자기를 개선하고 조금 더 좋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중국 문자로 신약이 없는 새로운 교리를 발명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 즉 통회만 있을 뿐 개, 즉 개선이 없으므로 다만 통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개선하는 것을 중요시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사상이 행위로 충만하여 행위를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자기의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으나 이제는 그릇되어서는 안 되고 과거에는 어떻게 틀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다시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것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것을 보고서 다시 돌아간들 어떻게 연락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고 아름다운 옷이 한 벌이라도 있고 구두 한 켤레라도 있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만 집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만일 자신의 옷이 아름답지 못하고 여전하다면 아버지께서 결코 자기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좋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실 것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남보다는 기회가 좋고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원래의 모습대로 현재의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행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박과 같이 내가 어느 정도의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의 회개는 성경 안의 회개가 아님. 그러므로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는 가장 낮은 데까지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최소한 남보다 높아져야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머릿속의 회개일 뿐 전혀 성경 안의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성경 안에 회개의 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회개의 교리가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회개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이 점에 대해 함께 보기로 합시다. 첫째로, 헬라어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 생각은 사상을 내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회개는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의 회도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회개의 개도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자나 개자는 모두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행위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어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에서 회개는 우리의 과거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행한 것과 생각한 것과 말한 것에 대하여, 즉 과거에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전에는 이렇게 보고 생각했으며 본래는 이것을 영광스럽고 좋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비춤을 입어 생각에 큰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장래의 행위에 대해 전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해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과거의 많은 일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많은 일에 대한 판단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당신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로 여겼으며 당신에게 속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전에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장래에 더 좋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과실을 위한 것입니다. 회개는 장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지 않고 생각 안에서 과거 일에 대하여 바뀌어진 평가와 관점과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주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만일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보듯이 과거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사도행전에 수차 언급된 회개라는 용어를 보기로 합시다. 8장 22절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강한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래 더 좋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좀 전에 한 일과 한 말과 좀 전에 가졌던 모든 사상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당신의 과거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좀 전에 당신이 행한 일에 큰 과실이 있는 것을 보고서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당신은 만일 내가 돈을 들여서 성령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제 당신이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평가를 갖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사함을 받게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특별히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과거 행위의 문제를 다루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과거 행위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게 하십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물론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은 장래의 일입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는 회개해야 하고 장래의 행위에 관한 것은 별다른 문제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가 이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좇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옳다 여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좋지 않음을 보고 너희의 관점을 바꾸고 너희의 사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는 간음을 범하였으나 그것을 틀린 것으로 보고 단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과거에 행한 것을 회개한다고 말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말합니다.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즉 행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계시록에서 회개에 대한 용법을 보므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대체 회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항상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것일 뿐 장래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생각의 순간적인 전환이지만 이것이 처리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와 죄와 잘못과 열심 없음과 경건치 않음 등입니다. 이것은 곧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과 좋지 않은 것들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이고 회개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 되었을 때 성령이 당신을 비추어 당신 자신을 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결여되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비춤이 없고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눈으로 주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회개의 역사는 바로 며칠 저녁에 걸쳐 우리가 말한 율법의 역사와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병들었고 당신의 폐가 완전히 썩었는데도 자신의 안색이 좋다고 생각하고 혈색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좋은 약이나 의사도 당신은 필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엑스레이 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알게 한다면 그는 자기가 환자인 것을 시인하고 휴양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회개는 곧 하나님의 빛비춤과 성령의 빛비춤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비춤을 받은 사람이 과거 자기가 행한 것의 과실과 과거의 생활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찾아내어 당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함께 여행할 때마다 무거운 짐은 항상 자기가 지려고 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몸이 약하고 자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주 힘든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그에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러한 권면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 당신의 몸이 좋다면 한번 찍어본다고 해서 나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찍는다고 해서 몸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을 받아들이고서 그는 병원에 가서 찍어보았는데 그 결과 자기에게 폐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 후로 그의 행동은 완전히 변했고 그는 어떤 일도 할 담대함을 잃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에게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는 될 수 있는 한 사양하고 거절할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어제의 그와 오늘의 그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그는 자기 몸이 아주 건강하고 폐도 강하며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에 대한 그의 평가가 변했고 자신에 대한 그의 관점도 변했으며 자기의 판단에 있어서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보는 것도 변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필수적인 이유는 내가 말한 것 같이 회개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회개를 장래의 행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회개가 장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개선되고 진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결코 영이 될 수 없고 오직 영으로 난 것만이 영입니다. 만일 회개가 장래의 것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는 무너지게 됩니다. 당신은 결코 개선함으로 좋아질 수 없고 또한 당신은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재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지위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재해버립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인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은 옷을 만드시는 분이지 헤어진 옷을 보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옷이 헤어질 때 그분이 그 부분을 보수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은 새 옷을 만드시는 분이지 당신의 옷을 보수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난해서 헤어진 곳을 수선한 옷을 입겠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헤어진 옷을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결코 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은 끝났고 모든 행위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끝났으며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장래의 행위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의 회개는 곧 당신이 과거의 관점에 대해 어떤 변화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성경 안의 회개는 앞으로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닌 과거의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회개는 필수적인 것임.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릴 때에 그냥 뿌릴 수 있겠습니까? 밀을 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나 그럴지라도 먼저 밭을 갈고 고르게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도 먼저 고르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얕게 자라지 않고 깊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한 완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며 즐거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에게 회개함이 조금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혹 조금 회개가 있겠지만 그리 깊거나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리 많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우며 자신은 아무 방법도 없는 죄인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장래의 나날에서 로마서 7장의 체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회개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보충해야 할 공과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한 적이 있다면 그는 로마서 7장의 체험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련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완전한 복음을 접할 때 신속히 영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장래의 많은 체험 가운데서 그에게 그의 가련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자신을 아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혹은 처음에 자신을 알고 혹은 나중에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경 안의 회개의 참뜻이 바로 자기의 과거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임을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주 예수를 보는 것이듯 회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믿을 때 당신은 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루신 역사를 보며 회개할 때 당신은 과거에 당신이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과거의 행함을 본 것은 회개로 인한 것이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를 본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만일 주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가 입으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명백히 말하지 않았다면 옆에 계신 못 박힌 주님에게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십자가 위에서 이 법관들은 제국주의의 대표자라고 저주하고 자기가 받는 형벌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본 사람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회개가 우리의 어떤 성분이나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행위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회개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를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성경 안의 회개이지 어떤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만일 성경 안의 회개라면 나는 기꺼이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실제로 당신에게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관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해와 관점을 가질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회개의 위치는 믿음과 구원 안에 있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다만 믿으면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마서도 분명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구원 문제를 말한 책은 바로 이 세 권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이나 회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회개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회개가 믿음과 떨어져 있지 않고 구원과도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 믿고 회개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가 믿음과 구원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회개의 성분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구원 안에는 회개가 내포된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믿음을 떠날 수 없고 또한 항상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를 약간 보기로 합시다. 신약 사도 행전에 이를 때에 성령이 이미 임했고 완전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사도 행전은 마치 우리에게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이유는 회개의 위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도 회개의 도를 전파했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으며 금식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거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제 위에 앉는 것과 베옷을 입는 것은 장래의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장래를 위한 것이라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란 과거 당신의 행위에 대해 애통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신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자신을 산자로 보았으나 이제는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과거의 과실을 애통해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당시 요나가 전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에는 주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믿고 구원받는지는 보지 못하고 과거의 행위에 대해 회개해야 하는 것만 본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온 것을 봅니다. 그는 믿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회개 곧 과거의 일에 대하여 과거의 과실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례들은 정한 새 위에 늑딩치 말며 군병들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회개가 아닌 회개의 열매임을 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과거를 위한 것이고 회개의 열매는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의 때에 아직 완전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진리의 빛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도록 명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 예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 세 권의 책은 시간 안에서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요한복음은 영원 안에서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시간 안의 일을 말하지 않고 영원 안의 일을 말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태초로 시작하여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로 끝맺습니다. 앞에 세 권의 책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데 이것은 시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에 세 권의 책은 과도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회개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무엇 때문에 회개를 말씀했습니까? 이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완전한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회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어떠한 곳에서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는 회개만 언급했을 뿐 믿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회개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 몇 군데를 검토해보고 회개가 무엇인지 보기로 합시다.